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고난받는 교회를 살펴봅니다.
그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 봅니다.
복음과 교회.
수천 년 동안 페르시아인들은 오늘날 우리가 이란이라고 부르는 지역에서 살아왔어요.
성경에는 이들에 관한 이야기도 있어요. 바사의 고레스 왕은 포로 생활을 하던 유대인들을 자유롭게 풀어주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명령했어요.
다니엘은 고레스 왕의 신하였고 에스더는 페르시아의 왕 아하수에로와 결혼하여 여왕이 되었어요.
성경 이야기가 일어났던 시절에 페르시아 제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였어요.
페르시아 사람들은 조로아스터교라는 자신들만의 종교가 있었어요.
페르시아 사람들은 그들의 거대 문화와 세계적인 미술과 시를 자랑스러워해요.
나중에 무슬림들이 이 지역을 정복했고 그래서 대부분의 페르시아 사람들은 이슬람교를 믿게 되었어요.
기독교와 마찬가지로 이슬람도 전통과 규율, 지도자가 다른 여러 분파가 있었어요.
오늘날 대부분의 페르시아 사람들은 시아파 이슬람교입니다.
1979년에 시아파의 종교 지도자인 아야톨라 호메이니가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되면서 이란의 종교법을 매우 엄격하게 만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가고 계시는 북조선의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과 교회 김원유입니다. 오늘도 소망자매 하나자매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소망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나입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아주 잘 지냈습니다.
네. 오늘은 정말 역사가 있는 어떤 민족이라고 할 수 있겠죠? 페르시아인들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려나 보네요.
네, 지금 페르시아라고 불리는 나라는 이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란은 역사적으로 이슬람의 영향 아래 놓인 지 꽤 오래되었고요. 지금도 강력한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많이 고통을 받고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란에서 도망쳤어요.
하지만 아야톨라와 아야톨라의 법이 더 잔인해질수록 더욱 많은 사람이 자유와 평화를 원하게 됐어요.
이란과 세계 곳곳에 있는 이란 사람들은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찾기 위해 예수님께로 향했어요.
작은 인원으로 시작됐지만 예수님께로 향하는 수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요.
이란에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이 정말 놀랍네요. 이란은 정말 강력한 이슬람 국가인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놀랍게 이란에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마리암은 줄지어 있는 학생들 사이에 서서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이것은 마리암의 하루 일과 중에 가장 어려운 일이었어요.
선생님께서는 학생들이 잘못할 수 있는 모든 일과 각각의 죄마다 이슬람의 알라신이 어떻게 벌할지에 대해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로 음식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마리암은 그리스도인 여자 아이들을 몇몇 알고 있었어요. 그 아이들은 더럽지 않았어요.
페르시아에 있는 다른 종족인 아르메니아인이었는데 다정한 아이들이었어요.
사람들이 함부로 대해도 이 아이들은 자신들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했어요.
마리암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평화롭고 정직하고 심지어 행복하기까지 한 사람들인데 선생님은 어째서 이들에게 화가 많이 나신 걸까요?
마리암은 스스로 답을 찾아보기로 마음먹었어요.
네. 이란에서는 이렇게 어린아이들도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아 보이네요.
네, 샤나즈도 그런 어린아이 중에 한 명인데요. 샤나즈는 어느 날 현관문 앞에서 울면서 외쳤어요.
가기 싫어요, 엄마. 학교에서 그리스도인이 지내는 거 너무 힘들어요.
그러자 어머니는 샤나즈를 꼭 안아주었어요.
샤나즈와 가족들은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 있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미안하다, 우리 딸.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 그렇지만 너는 강해져야만 한단다. 너를 위해서 엄마가 기도할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번 일을 잘 헤쳐나갈 수 있게 길을 열어주실 거야.
샤나즈의 가족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아는 사람은 얼마 없었어요.
샤나즈의 가족들은 작년까지 이슬람교를 따르는 무슬림이었어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변했죠.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아버지는 항상 샤나즈와 어머니와 소리를 지르면서 싸웠어요.
샤나즈의 남동생 아델이 언제나 가장 사랑받았고 샤나즈는 홀로 남겨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부모님은 서로 다투기를 멈췄어요. 가족들은 예전보다 화목해졌고 서로에 대한 사랑은 모두에게 똑같았어요.
식구들은 기독교 방송을 보고 페르시아어 성경을 읽고 집에서 비밀리에 몇 명의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만나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샤나즈는 가족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어서 아주 행복했어요.
하지만 이란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위험한 일이에요.
이제까지 경험한 일 중에 가장 좋은 소식을 학교 친구들에게 비밀로 지키는 것은 어려웠어요.
학교에서 샤나즈는 여전히 이슬람교의 방식대로 기도하고 쿠란을 통해 이슬람교에 대해 배웠어요.
샤나즈는 자유롭고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요.
네, 정말 샤나즈의 바람처럼 이란 땅에서 예수님을 자유롭게 따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도해야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나리만의 가족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나리만의 가족들은요, 자유를 찾아서 이란에서 유럽으로 도망쳤어요.
이란의 엄격한 규율은 어려웠죠. 이곳 서구에서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먹고 마시고 입고 싶은 대로 입고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란의 지도자인 아야톨라가 배워준 모든 것과 반대였어요. 하지만 서구에 있는 사람들이 이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행복해 보이는 건 아니었어요. 사실 사람들은 똑같이 공허해 보였어요.
나리만, 어서 어려움. 이제 갈 시간이야. 그리스도인 모임에 가는 것을 잊었어?
나리만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가족과 이웃이었던 페르시아인들도 역시 이란에서 도망쳐와서 유럽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지난주에 나리만의 가족들을 환영하기 위해 이웃들이 이란식 전통빵을 가져왔어요.
이들은 몹시 흥분해서 이제 자신들은 두려움의 기초를 둔 종교가 아니라 사랑의 기초를 둔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웃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에 대해 말했어요.
맞아요.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슬람은 사람들을 억압하고 두려움을 주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란이 예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은 방송 처음에 페르시아를 소개해 주시면서 말씀하셨던 이 고레스의 바사왕 고레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고레스도 하나님을 모르는 이란 사람들과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변화가 있게 됩니다.
고레스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많이 궁금한데요. 어떤 일이 있었나요?
네, 우선 당시 유대인들 상황에 대해서 알고 우리가 이 고레스를 알아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스라엘은요,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맙니다.
맞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었어요.
맞아요. 우리 한반도의 북조선과 남조선처럼 이렇게 한민족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초대왕 여로보암으로부터 호세아왕까지 19명의 왕이 약 210년간 북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네, 왕이 많이 있었지만 그 왕들이 전부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떠나고 우상을 섬겼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고 맙니다. 그러면 남유다는 어땠는가?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으로부터 시드기야 왕까지 20명의 왕이 약 350년간 남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이들 중에는 다이드 왕과 같은 왕이 있었고 그러지 못한 왕들도 있었어요.
네. 결국 뭐 하나님을 따르는 왕도 있었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긴 왕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우상을 섬긴 왕들이 훨씬 더 많았었고요. 결국 남유다의 므낫세 왕 때 하나님은 남유다의 멸망을 결정하십니다. 이유는 무엇이었었죠?
하나님의 뜻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네. 남유다는 그래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고 맙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제국도 세계의 주인 행세를 하면서 그 영광이 영원할 것 같았지만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세계의 주인이 되죠. 그리고 남유다를 멸망시킵니다. 그런데 바벨론 제국도 이 영광스러운 바벨론 제국도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영원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하고 자신이 유한한 존재임에 낮은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은 자세이고 너무 좋은 적용입니다. 바벨론 제국은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고 또 예루살렘 성벽을 다 부쉈으며 하나님의 성전도 무너뜨리고 모든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성물 기물들, 그러니까 성전 기물들을 모조리 다 약탈해 갑니다. 또 남유다의 왕으로부터 소년들까지 모조리 포로로 끌고 갑니다. 당시 바벨론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고요. 또 바벨론의 높은 자리에서 활동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세요?
다니엘 아닌가요?
맞습니다. 다니엘입니다.
네. 그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다니엘서에서 봤는데요.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 왕에 대해서도 그 다니엘서에서 본 기억이 나요.
네. 이 교만했던 벨사살 왕, 그러니까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거든요. 이 벨사살 왕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용했던 그들이 이제 약탈해 갔던 그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기물들, 그것을 함부로 자기가 꺼내서 잔치에 사용을 합니다.
그때 갑자기 손이 나타나 벽에 글을 썼어요. 하지만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어요.
맞아요. 당시 바벨론에 있었던 모든 학자들과 지혜자들이 나와서 그것을 읽고자 했지만 아무도 읽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왕은요, 다니엘을 부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 글씨를 읽고 해석해줍니다. 다니엘서 5장 25절에서 30절입니다.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오.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비었다 함이오.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네, 역사의 기록을 보면요. 당시 바벨론의 수도 바벨로니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성읍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문과 성벽의 높이는 감히 누구도 이 성을 함락시킬 수 없을 만큼 높았고요. 또 성벽 앞에는요, 강이 흐르게 해서 성벽을 둘러싸고 있었다고 합니다.
바벨론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 성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이 벨사살 왕이 이 성 안에서 잔치를 벌이면서 예루살렘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이던 성전 기물을 가지고 술을 마시고 있는 중에 성 밖에 누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페르시아인들, 그러니까 메대 군인들이 성을 포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벨론 왕은 잔치를 벌인 건가요?
네. 그만큼 이 성은 절대 함락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거는 벨사살 왕만의 착각이었습니다. 바벨론 안에서도요, 벨사살 왕의 정책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왕이 어떤 정책을 반대했을까요?
벨사살의 이 선대왕은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이 다니엘의 친구들, 그러니까 뭐 사드랑 메삭 아벤느고를 풀무불에 넣었던 사람이기도 하고 또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었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때 임하신 하나님을 같이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기도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은 조서를 내려서 전 세계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찬양했던 왕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다음 왕이 된 이 벨사살은요, 갑자기 달, 그러니까 해 말고 달 있잖아요. 달을 섬기라고 전 세계에 강요를 하기 시작합니다.
물 물론 바벨론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었다고 해도 특정 우상을 섬기라고 하면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생겼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역사적으로 세상에는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갈등도 있죠. 지금도 있고요. 그런데 가장 큰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종교라는 것에 아주 예민하다는 의미이겠죠?
그렇죠.
당시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종교 정책을 펼치는 것에 대해 불만이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게 이해가 되네요.
그렇죠. 결국 그 중에 한 명이요. 어떤 일을 하느냐. 굳게 닫혀진 이 바벨로니아 성문을 열어버립니다. 메대의 군인들은요. 거침없이 성문 안으로 돌진했고요. 너무나 쉽게 바벨로니아를 무너뜨립니다.
와, 겉으로 보기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성이 함락된 거네요.
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벽에 쓴 글씨를 읽고 해석해준 바로 다음 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5장 30절입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네. 이렇게 바벨론의 찬란한 역사는요. 마무리되고 맙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상의 주인인 나라 바사, 메대라고 불리는 이 페르시아 제국이 세계의 주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 바사의 초대왕 고레스가 온 나라에 조서를 내립니다. 왕이 돼서요. 뭐라고 조서를 내렸는지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거하였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근데 지금 이 말씀이 너무 뜬금없는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고레스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건지 좀 궁금해요.
조서도 내려서 바벨론 시대에 끌려왔던 유대 사람들을 다 귀환시키는 것도 이상하고요.
그렇죠. 이상한 것이 한둘이 아닙니다. 먼저 고레스 왕이 지금 조서를 내리기 70년 전에 남유다가 멸망하거든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죠. 당시 선지자가 누구였냐면 예레미야 선지자였어요. 70년 전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입니다.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람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여 영영히 황목해 하되.
비록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겠으나 그 이후 70년 후에는 바벨론이 멸망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9장 10절도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게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 후에 바벨론이 멸망하고 이 유다 포로로 끌려간 이 유다 백성들이 다시 돌아올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해결되지 않은 것이 있죠.
네, 제가 아까 궁금했던 고레스는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 건가요?
바벨론이 멸망하는 이 급박한 순간에 이 벨사살 왕 옆에는 누가 있었나요?
다니엘이에요.
그렇죠. 다른 신하들은 지금 이 쳐들어온 이 메대 사람들에게 다 죽고 파직이 되지만 다니엘만은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방금 벨사살이 죽을 것을 말했고 그 일이 바로 실현됐다는 것을 이 군인들과 왕이 그 소식을 다 들었을 테니까요. 그리고 다니엘은요. 새롭게 세상의 주인이 된 고레스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달했으면 했고 아니면 아닌 거지 왜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하셨나요?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서 6장 2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고레스 왕 때에도 다니엘은 형통했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그만큼 왕에게 영향력을 바벨론에서도 끼치고 있었었고 이후에 이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도 동일하게 그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에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고레스 왕에게 어떤 말을 해줬을까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도 고레스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네. 70년을 준비하셨던 하나님, 그러니까 바벨론의 침략과 멸망을 준비하셨던 하나님이 고레스를 향해 준비하신 것이 있으실 것 같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네, 정확합니다. 고레스가 등장하기 전, 그러니까 고레스가 왕이 되기 150년 전에 하나님은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서 45장 1절로 4절입니다.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부르셨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네요.
고레스가 태어나기 전이거든요.
우와.
그리고 왕이 되기 150년 전이에요.
우와.
지금 이 왕이 된 고레스 옆에 가까이 있고 이 말씀을 가감없이 전할 수 있는 노인, 그러니까 어른, 그리고 영향력 있는 사람. 이 고레스가 이런 말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을 정도의 신뢰감이 있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그 어떤 신하도 말하지도 못할 뿐더러 왕을 움직일 수도 없지만 지금 왕의 옆자리에 있는 다니엘이라면 어땠을까요?
고레스가 무시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정확하게 하나님은요, 고레스가 태어나기 전에 그의 이름까지 부르셨습니다. 그것을 다니엘이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고레스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당신이 태어나기 전에 150년 전에 당신을 세웠고 하나님의 뜻은 이러하다. 그래서 고레스가 온 세계에게 이런 조서를 내리게 된 것입니다. 다시 에스라서 1장 2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에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북조선에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북조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것입니다. 비록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북조선을 향한 계획을 성취하실 것임을 그렇게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모두 살아가기를 축복해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고레스 왕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혹시 기억남는 거 있으면 짧게 한마디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태어나기도 전부터 몇백 년 전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그 큰 그림과 큰 계획이, 하나님은 정말 인간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실 수 있는 너무 놀라운 분이시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요. 다니엘이 여러 왕을 그 섬기게 되잖아요. 있는 자리에서. 근데 그 여러 왕을 섬기면서 다니엘은 자기의 부르심과 역할을 되게 확실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왕에게 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해석하고 왕이 그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을 왕이 바뀔 때에도 변함없이 그 일을 되게 잘 해냈구나. 그가 어린 나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자기 부르심의 자리에서 변함없이 되게 잘 감당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삶에도 제가 어릴 때부터 저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텐데 제가 이제 앞으로 또 나이가 들어갈 때 저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저도 성실하게 저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점이는요?
네, 저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저를 어떻게 이 땅에서 귀하게 쓰실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지식보다 더 뛰어나시고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우리의 그 모든 지혜보다 뛰어나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 아래 우리가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해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레스의 땅 페르시아를 위해 기도합니다. 페르시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더불어 북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기다립니다. 오늘 우리의 형편과 상관없이 북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전 세계 신자들이 북조선 신자들에게 보내온 응원 편지를 읽어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 다음 주 토요일 밤 12시에 전 세계 선교 소식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하는 북조선의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노르웨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는 크리스틴이라고 합니다. 시편 100편에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성실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조선의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생각하며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온 마음으로 축복하고 또 격려하고 싶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여러분을 향한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며 사랑이 많으시고 신실한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실망시키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 노르웨이의 형제 자매들이 북조선의 여러분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북조선의 성도 여러분께 나의 형제, 자매들이여, 저는 스위스에 살고 있는 38살 이스더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해왔습니다. 가장 어두운 시간이 온다 해도 저는 빛이 어둠을 이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영광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무릎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매일 새롭고 어디에나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그분께 충성한 자들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께 충성된 여러분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도자의 자리를 물려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교회 공동체의 차기 지도자를 세워갑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님을 굳게 붙들고 인내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북조선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진행을 맡은 예종 목사
이하윤 김설희입니다.
자매님들은 종말이라는 말을 들어봤을 텐데요. 이 종말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어떤 것이 연상이 되나요?
네, 저는 모든 고통이 끝나고 행복한 사람들의 모습이 연상됩니다.
네.
네, 저는 종말이라고 하면 어떤 상태의 현상이 끝이 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종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계속된 일이나 현상의 맨 끝, 마지막, 최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여러 곳에서 전쟁의 소식들이 또 들리고 다시 세계가 신냉전의 시대로 접어들어가는 것을 보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이 이상기후로 현상으로 신음하고 있잖아요. 큰 규모의 지진 소식도 심심찮게 들려오고 있고요.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고 끝이 아직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맞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지진은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현실인데요. 예수님은 여기서 끝이라는 단어를 자신의 재림과 연관시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종말은 세상이 끝나는 날이 아닙니다.
종말이라고 하면 우리는 은연중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이 끝나는 날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성경에서의 종말은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런 개념이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을 가져와 큰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경우가 역사적으로 종종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오시는 날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고 어느 누구도 그 날과 그 시간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의 개념은 무엇인가요?
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이 바로 그것을 종말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셔서 종말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인 완성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바로 그날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종말은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긴장 속에서의 기간을 말씀하시는 거네요.
아주 정확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종말의 개념을 이미와 아직 사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볼 요한계시록의 심판의 환상들은 종말의 기간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전쟁과 기근과 지진은 부분적인 심판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군요. 우리는 지금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을 세상에 대한 심판 이야기를 시작하지요. 요한계시록은 심판 이야기 전 심판이 베풀어지는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먼저 보여줍니다.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본 하늘 성전의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은 보좌에 앉으신 창조주 하나님과 그에 대한 예배를 보여주고 5장은 어린 양이신 구속주 예수님에 대한 예배를 보여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 살펴본 요한계시록 2장 3장이 지상에 있는 교회라면 4장 5장, 5장은 천상에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겠네요.
맞습니다. 바로 하늘 성전에 있는 보좌에서 세상에 임하는 세계의 심판을 요한계시록 6장에서 16장에 걸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성전 보좌를 보았습니다. 보좌를 중심으로 수많은 존재들이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에게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중심에 있는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 4장 2절 3절입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백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넉보석 같더라.
보좌는 왕이 앉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주와 역사를 통치하고 심판하는 왕이시라는 뜻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에 대한 배경은 이사야 6장, 에스겔 1장, 다니엘 7장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의 모든 예언은 구약의 배경과 일치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신적 존재로 숭배되었던 로마 황제가 로마 제국을 다스리고 있다고 생각했을 텐데요.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은 하늘 보좌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이 나라와 역사를 통치하는 것 같으나 진정으로 나라와 역사를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늘 보좌에서 모든 권세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요한은 보석의 아름다운 색깔로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는데 각 보석의 특징들이 하나님의 고귀하고 아름다운 측면들을 드러내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벽옥은 수정같이 맑고 투명한 보석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홍보석은 붉은 보석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녹보석은 푸른 보석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보여줍니다.
목사님, 무지개가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맺으실 때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신 그 무지개의 의미를 보여주는 것인가요?
잘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되는 중에도 은혜와 자비가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보좌 주위에는 네 생물이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6절 8절입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이 각각 여섯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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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니 장차 오실 자라 하고.
목사님, 이 네 생물의 이야기도 낯설지가 않은데요. 구약의 선지서에서 본 기억이 납니다.
그럴 겁니다. 네 생물의 정체는 에스겔 1장 그리고 이사야 6장에 나와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주변에는 그룹, 즉 왕을 호위하고 수행하는 친위대 성격을 가진 천사가 있고 또 스랍으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천사가 있습니다.
천사들이 네 가지 생물의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생물의 모양은 상징적인 것으로 천사들의 신분과 사역에 대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자는 동물의 왕자이고 소는 가축 중의 가축이고 독수리는 새들의 왕이고 사람은 모든 피조물의 으뜸으로 네 생물은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그렇군요. 그럼 네 생물에게 여섯 날개가 있는 것은 어떤 특성을 보여주고 있나요?
여섯 날개는 번개 같은 속도가 있고 날개 안팎으로 눈이 가득해 온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꿰뚫어 보는 지식이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네 생물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식과 순종하는 신속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모든 피조물들을 대표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신속히 실행하는 네 생물을 보며 고난과 빈곤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의 위로를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에스겔 때는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요한 계시록의 시대는 로마 제국의 압제로 환난과 고난이 그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실존과 일하심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환상을 통해 하나님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 함께하며 일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일하고 계심을 내 생물의 역사를 보며 기억하겠습니다.
내 생물 바깥 둘레에는 24장로가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4절입니다.
또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24 장로들도 왕관을 쓰고 보좌에 앉아있네요. 마치 왕의 모습 같습니다.
잘 보셨습니다. 왕들이 앉는 보좌에 앉아있고 왕관을 쓰고 있어 이들이 왕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늘 성전에 있는 다른 존재들과 함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찬양을 드리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제사장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4장로들은 한마디로 왕 같은 제사장들이네요. 교회 직분으로서의 장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죠.
맞습니다. 24라고 하는 숫자는 다윗왕이 성전에 섬길 제사장들을 24 반열로 나눈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인 24 장로들은 신구약 시대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는 열두 지파가 있었고 신약에는 열두 제자가 있었는데 그럼 이렇게 둘이 합해진 숫자인가요?
네. 요한계시록을 이제 통합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하셨네요. 맞습니다. 신구약 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 신분은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산 교회에게 주어진 신분입니다. 그러므로 24장로는 신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교회 전체를 대표하는 하늘에 있는 교회입니다.
하늘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좌정에 있는 교회의 모습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던 이 땅의 교회들에게 큰 소망으로 다가왔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처럼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주를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도 현재 천상에 있는 교회는 24 장로들처럼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그리스도로 인해 이처럼 존귀한 자가 되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처지이고 어떻게 본다고 해도 우리는 존귀한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맞습니다. 북조선 성도님들도 내가 존귀한 왕 같은 제사장임을 어떤 상황에도 잊지 마십시오.
아멘.
이어서 보좌와 보좌 앞에 있는 것이 설명됩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절 6절입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일곱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출애굽한 후 시내산에서도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났죠. 이것은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 20장 18절입니다.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무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 같은 큰 음성을 동반한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최후의 심판 때 나타나실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는 심판과 연결되어 있음을 이제 우리가 곧 살펴볼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저 심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상 끝의 무시무시한 심판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임함을 보여주고 있군요. 한낱 인간일 뿐인 로마 황제의 폭정도 두려운데 하늘의 심판은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렇습니다. 종말의 심판은 이미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고 심판의 강도는 갈수록 커지고 강해집니다. 보좌 앞에는 일곱 등불이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일곱 영은 성령님이십니다. 일곱 영인 성령님은 보좌에 앉으신 분의 통치와 구속 계획을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보좌 앞에는 수증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습니다. 에스겔 1장 22절에 등장합니다.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펴 있어 보기에 심히 두려우며.
정말 요한계시록은 철저히 구약 성경과 연결되어 있어 요한이 꾸며낸 창작물이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에스겔에서는 하나님이 앉아계시는 보좌는 궁창 위에 있고 네 생물은 궁창 아래에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수정 같은 유리바다, 즉 궁창은 보좌에 앉으신 분의 지극히 높으심과 거룩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무엇일까 궁금했었는데요. 가장 거룩히 구별된 높으신 하나님과 피조물의 경계선 같은 것이었네요.
맞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5장을 살펴보겠습니다. 5장으로 오면 하늘 성전의 중심 인물이 창조주 하나님에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으로 바뀝니다. 보좌에 앉으신 창조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연결하는 고리가 있는데 바로 두루마리 형태로 된 책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입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으로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인으로 봉하였더라.
안팎으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일곱인으로 봉해져 있는 이 책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었습니다. 힘 있는 천사가 큰 목소리로 질문을 합니다. 누가 이 두루마리를 펴며 이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그런데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었고 이것 때문에 요한은 크게 울었습니다. 그런데 24 장로 중에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울지 말라고 하면서 이 두루마리 책을 펼 수 있는 분이 있다는 희망의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입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이신 분은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요한이 두루마리 책을 펼 분으로 소개된 사자를 보려고 하니 사자가 아니라 어린 양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 7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곱 풀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용이더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일찍 죽임 당한 것처럼 보이는 어린 양이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있었고 이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분에게 가서 두루마리 책을 넘겨받았습니다. 옛적에 왕을 세울 때 세 가지 예식이 있었습니다. 왕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주며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왕국의 통치자가 되어 율법책에 있는 것을 통치 규범으로 삼아 나라와 백성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어린 양 예수님이 두루마리 책을 건네받은 것은 왕의 대관식인 셈이네요. 하나님으로부터 왕권을 받으시는 영광스러운 장면입니다.
맞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네 생물과 24장로들, 그들을 둘러선 천천만만의 천사들,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피조물이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을 향하여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 찬양 소리가 얼마나 크고 장엄했을지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으로 등극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두루마리 책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 책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었습니다. 오른손은 강력한 힘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이 책의 내용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결정된 것들입니다. 안팎으로 기록된 책은 에스겔이 본 환상이었습니다. 에스겔 2장 9절 10절입니다.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은 한마디로 심판에 관한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부터 이 두루마리 일곱인이 떼어질 때마다 심판이 일어납니다. 자, 이 심판은 언제 임할까요? 다니엘 8장 17절 19절입니다.
그가 나의 성곳으로 나아왔는데 그 나아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에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가로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일임이니라.
다니엘의 역사가 마감되는 그날, 즉 정한 때 끝에라고 했습니다. 역사가 끝나는 마지막 때에 두루마리 책의 내용들이 실현될 건데 그때까지 봉함해라 했습니다. 세상의 악한 자들로부터 말씀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은 사자와 어린 양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두루마리 책을 개봉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유다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로 승리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유다지파의 사자로 묘사한 것은 야곱의 아들 유다에 대한 대해 예언한 것을 배경으로 합니다. 창세기 49장 9절입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예수님이 유다지파에서 태어난다는 예언입니다. 다윗의 뿌리는 이사야 11장 1절 10절에서 예수님을 이새의 뿌리라 한 것을 배경으로 합니다. 메시아이신 왕이 태어날 거라는 예언입니다. 예언대로 예수님은 12지파 중에서 유다지파로 그리고 유다지파 중에서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장 잘 상징하는 동물이 동물의 왕인 사자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사자와 같은 왕으로 하나님 나라의 모든 적을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승리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사자처럼 용맹하게 죄와 죽음과 사탄을 정복하셨습니다.
요한은 또 예수님을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부릅니다. 사자는 왕으로서 승리를 의미하지만 어린 양은 연약한 동물로서 죽음을 의미합니다.
사자와 어린 양은 아주 대조적입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려면 모든 원수들을 정복하고 승리해야 할 텐데요.
그런데 그 승리의 답이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패배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승리입니다. 사랑하는 북치론 성도님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 나라의 원수인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두루마리 책을 건네받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교회와 세상을 통치하고 계심을 굳게 믿으십시오.
아멘.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예수님은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하나님과 예수님께 대한 찬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배의 대상은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동등한 하나님이시기에 동등하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4장은 하나님께 두 번의 찬양을, 5장은 예수님께 한 번의 찬양을, 마지막에는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에게 동일하게 찬양과 예배가 드려집니다.
그런데 목사님, 삼위 하나님 중 성령님에 대한 찬양은 등장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렇게 보일 겁니다. 그런데요, 성령님은 보좌 앞에 켠 일곱 등불로서 간접적으로 등장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의 통치 대행자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일곱 불과 일곱 눈으로서 예수님의 구속 사역 대행자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이신 성령님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찬양과 예배를 받도록 네 생물과 24 장로들과 천사들과 모든 피조물에게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임을 믿으십시오.
아멘.
삼위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세 가지인데 첫째, 하나님의 거룩하심, 전능하심, 영원하심 때문이고 둘째,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섭리하심 때문이고 셋째, 하나님의 구원하심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를 깊이 깨닫고 새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드리는 하늘 예배에 참석한 예배자들의 규모가 엄청납니다. 모든 피조물들을 대표하는 네 생물, 신구약 시대의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24장로, 모든 천군 천사, 그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피조물들이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온 성도들과 지구촌에 있는 모든 교회가 드리는 주일 예배는 하늘 예배의 모형으로 영광스러운 종말의 예배를 미리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예배는 하늘 예배를 얼마나 닮았는지, 나의 예배는 어떠한지 돌아보십시오.
아멘.
이제 방송을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북수전 성도님들, 요한은 하늘의 열린문을 통해서 하늘 성전을 보았습니다.
귀한 보석처럼 심히 아름다운 하나님의 보좌와 그 보좌를 호위하는 피조물들의 대표인 네 생물, 신구약 교회를 대표하는 왕같은 제사장들인 24장로들과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우렁차고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유다지파의 사자이자 다윗의 뿌리로 죽음과 고난을 이기신 어린 양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린 진노의 두루마리 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시고 그것을 펼쳐 실행할 왕권을 가지셨습니다.
이 세상의 통치권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께 있습니다. 성도들은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통치할 것입니다.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온만 다해 찬양하십시오.
아멘.
차세대 지도자들을 세워가는 현 지도자들은 요한이 본 하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둘러싼 네 생물 다음으로 보좌에 앉아 흰옷을 입고 금관을 쓴 24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들이 신구약 성도의 대표로서 왕같은 제사장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려주며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와 같이 높이셨음을 가르치고 격려하십시오. 예수님은 유다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이신데 어린 양으로서 죽임당해 승리하신 후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린 심판의 두루마리 책을 받으시고 왕으로 등극하셨음을 알려주며, 이 세상의 통치권은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가르치시고, 고난 속에서 소망을 갖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를 더욱 찬양하도록 인도하고 격려하십시오.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